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2절이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지난 시간은 2절에 너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2절 중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 가운데 2절에 있는 이 한 부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이 본문 문맥을 우리가 존중할 때 욕망 충족을 위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정도를 벗어난, 그래서 시기해서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구하라. 그분께서 우리 내면을 창조하셨고 구성하셨고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필요에 대해서 정통하신 창조주시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복,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어떤 정당한 권리, 은혜로 주어진 것들, 다른 사람들, 아, 참 부럽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분복과 누림 있는 반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과 고민과 오늘 감당해야 되는 짐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보기에 왜 저 사람이 이게 다 누리는가? 그것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비교하는 마음으로 넘보는 대신 나의 삶 가운데 넉넉하신 그 주님께 그분의 공급을 구하라. 이게 오늘의 문맥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을 잠시 생각해 보자고요. 사울 왕이 구했을까요? 아니면 그 10년 동안 한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풀고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또 10년 가운데 시기심으로 말미암는 잠자지 못하는 그러한 불면의 밤들이 있었을까요? 동일하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 왕, 그가 하나님께 구했더라면, 필요한 것이 있느냐 내게 구하라,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했던 것이고 그러므로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그 내용은 구할 때 정력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느끼기에 필요하다, 이것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분적인 관계 정리예요. 이것은 기초 같은 것인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마태복음 6장 7, 8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 8절이요. 거기 보시면 같이 볼 것은 7, 8절이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우리가 아는 주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 두 구절,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누구를요? 중언 부언하는 이방인과 같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그들의 패턴을 본받지 말고, 9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8절에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7, 8절 같이 보시면서요.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은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은 마음이 실리지 않는 무수한 의구반복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방적 기도의 특징은 무수한 반복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뭔가 역사하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싶으면 몸에 상처기를 내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또 또 그래도 안 되면은 집단적으로 막 이렇게 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인격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기도에 헌신하고 결심하고 시작을 했다가 이게 중단하는 이유는 이 인격적인 관계 정립에 있어서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실리지 않는 무수한 의구 반복은요, 저 상대방이 그 신적인 어떤 존재가 잘 모르는 어떤 존재가 그에 대해서 인격적인 성품적인 뭔가 소개해 주는 게 없어. 자기가 구하는 그 백성들 자체가 이 신은 이렇게 풍요를 책임지고 날씨를 책임지고 바다를 책임지고 하는 어떤 존재인데 그에게서 뭔가 얻어내고 싶어요. 백길이 안전하기를 원하고 이번에 선박이 출항해가지고 아주 많이 물고기를 잡았으면 좋겠다. 어떤 열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바다를 주관하는 어떤 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되겠죠. 그리고 무한반복적인 정성을 보이는 기도에 들어가요. 물론 제물을 바치면서요. 그래서 이 정성 자체가 내가 보여주는 이 마음의 표현, 반복적인 뭔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성공인 거예요. 근데 그 신적 존재 자체가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나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 풍요를 주고 싶고 안전을 주고 싶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는 존재예요.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지금 배가 출항하는데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절대로 내 배가 갈 때에는 풍랑을 던지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그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두렵고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많이 구하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좋은 표현이 내 몸을 상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내가 심각합니다. 시리어스합니다. 그래서 그 신적 존재가 나를 좀 쳐다봐 주기를 가련히 여겨주기를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관계를 아주 잘 드러내는 하나의 비유를 설명하세요. 주님께서 비유로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면은 뇌물을 좋아하는 자라는 거예요. 재판할 때 잠언에서 뇌물은 재판을 굽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 뇌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뇌물을 지어주는 사람 쪽에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근데 과부가 있었습니다. 나이든 할머니겠죠. 억울한 일이 있어요. 뇌물을 줄 돈이 없어요. 억울한 일이 생겼으니까 풀어야 되겠는데 법적인 해결을 보아야 되겠는데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약한 취약한 세 계층이 있는데 고아, 과부, 이방인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 여인에게서 돈 나올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니까 거부해요. 무시해요. 그 케이스를 다뤄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 할머니는 다른 것도 없으니까 계속 찾아갑니다. 이방신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방인들과 비슷한 관계예요. 저쪽에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계속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신의 그 얼굴이 조금 기울이는 이게 뭐 한두 번 아니고 열두 번, 스무 번 이렇게 되니까 그 할머니 얼굴만 보면 막 싫어서, 귀찮아서, 지겨워서 내 삶의 리듬이 깨지니까 그 할머니에 대해서, 그 과부에 대해서 동정심이라든지 아주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죠. 그리해도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귀찮게 해서 뭔가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비유를 하신 목적은 너희들과 너희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이것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관계와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7,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 그 이방인과 그들이 인식하는 그 신 적인 존재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그 관계 설정 신분적인 관계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8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누누이 제가 강조합니다만 우리를 이렇게 하신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있게 하신 그래서 닮은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무능함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끝까지 나를 챙겨주지 못해요. 끝까지 나를 책임져주지 못해요. 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아들이나 딸이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아, 전속을 빨리 배우자를 만나게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우자를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밖에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뭐 신부나 신랑을 업어올 수가 없어. 우리는 그 자녀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고요. 설령 그 필요를 알았다 해도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완벽하게 실패합니다. 근데 우리가 5살, 6살 때는 뭐 아빠가 가장 팔 씨름 잘하는 줄 알고 운전 실력 가장 좋은 줄 알고 물어보면 전부 다 아는 줄 알고 근데 7, 8살쯤 되면서 모르는 게 아빠의 그 무능, 아빠의 그 제한된 어떤 지식, 아빠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잖아요. 아빠이면, 아버지이면 나를 끝까지 책임져서 내가 가는 곳에 영원히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불신자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면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신가? 우리를 지으신 나의 DNA를, 나의 체질을, 나의 혈액형을, 나의 민족성을 아니면 남성, 여성, 체격, 골격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것을 디자인하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내면의 필요를 아세요. 그분이 우리의 한숨 소리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관계 가운데서 구하는 거예요. 내게 주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나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나를 있게 하신 그분께 소리를 내어서 아버지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왜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지금 마음이 불편하죠? 그분께 그 아버지께 인격이신 그분께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면 뭐 자동적으로 주시면 되죠. 왜 기도라는 수단을 있게 하셨습니까? 기도의 메커니즘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단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아, 기도를 명령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 동반자이다 우리는. 그 동반자 개념이 친근하게 발전된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이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여러분 잘 아실 텐데 6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지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는 이것을 염려 대신에 기도 선택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생각이 어지럽다 싶으면 기도.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나봇에 포도원이 탄한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침을 모두에 들어가셨어요. 남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그가 만약에 아뢰었더라면 아합 같은 사람은 여기에 이것을 두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아뢰었다면 하나님 나봇의 포도원 밭을 내가 가지고 싶습니다. 이게 정직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식이 없는.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나봇이란 자가 거절했습니다. 화가 납니다. 이게 성경적인 기도예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했는데 아직 화가 안 풀려요. 뭔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또 저녁에 또 나아가요. 또 하룻밤을 자고 그 아침에 또 나아가요.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아합, 기도하는 아합 기도했다면 어떻게 작용될까?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응답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요.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요, 가능성 가운데 하나가 그 주의 영께서 그 기도자에게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을 정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누리는 게 너무 많은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더 욕심냈네 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욕심을 발전시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요, 정말 나봇의 포도밭보다도 더 좋은 어떤 가까이 있는 어떤 부지를 보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평강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것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정리하게 함으로써 평강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정말 나봇의 포도원은 아니지만은 그 외 어떤 그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괜히 그것을 구했네, 욕심냈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울왕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본문 자체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가 시기와 다툼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본문이었거든요. 다윗을 시기한 사울왕 입장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지만 그 시기심이 일어났을 때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했더라면 사울왕이.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한 게요. 이 사울을 부르실 때 사무엘상 10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예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는가라고 조롱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신 적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언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가 조금만 낮아지고 겸비하여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었다면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그것을 한두 번이 아니고 마음의 평정이 얻을 때까지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일어나서 다윗은 만만인데 나는 천천이라고 그 시기심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분노와 시기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이 기도가 조금 지나갔을 때 시간이 그게 하루 아니면 뭐 일주일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의 실상을 보여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이 백성이 나보다 다윗에게 열광하는 것 화가 납니다. 정직한 기도는요, 이 감정을 안 속이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질투심이 납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감정을 아주 원색적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기도의 기본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많이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립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저 여인의 목소리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감정적인 격앙을 된 상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감정을 정직하게 토로하기도 하고 계속 화낼 수가 없잖아요. 그랬던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하나님 저기 하실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격적인 존재이니까 우리가 어떤 배우자나 자녀나 친구나 하고 대화할 때 계속해서 언성을 높여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격적인 대화인데요. 상대방이 이렇게 내 말하는 것을 알아먹는다 싶으면은 나도 좀, 그래, 아까 내가 언성을 높인 것은 미안한데 하면서 이렇게, 이게 인격적인 관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울에게 응답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 마음을. 백성의 사랑을 받는 다윗이 내 사위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 왕 히와의 사위이면서 신하예요. 신하가 강력한 만큼 내가 통치하는 이 왕국이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시기심이라는 그 관점으로 안 보면, 아니면 그 여인들이 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은 내가 왕노릇하지만 아, 나의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그 기간은 제한되어 있고 언젠가 내 사위가 왕이 되는구나. 그랬더라면 사울은 10년간의 그 질투와 미움의 감정 때문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고요. 길보아 산 전투에서 비극적인 죽음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라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사소한 것, 마음을 불편하게는 모든 것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는 꾸준하게 어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중보도 하고 하겠지만 삶 가운데 저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는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불편한 감정이 있어서 무릎을 꿇고 막 30분 기도하고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10초 기도를 권합니다. 10초 기도를. 생각이 어지러우면은 바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작업을 하든지 뭐 설거지를 하든지 아니면 운전하기 위해서 지금 키를 켜고 바로 불편한 생각이 딱 들었어요. 차 운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10초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운전해가지고 거의 뭐 톨게이트 엑셋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또 생각이 그렇게 5초 내지 10초 그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 만큼 그 인격으로 대한 만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용하는 만큼 사용해 주는 만큼 그분으로부터 덕을 보는 만큼 그분의 은혜를 끌어내려서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롬을 이루는 만큼 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 삶이 굴러가도록 그분의 도움을 입는 만큼 그분이 영화롭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 불신자예요. Practically 실질적인 차원에서 불신자예요. 걱정만 하는 거예요. 걱정이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신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침상길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자원이 무한한데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도 난제도 두려움도 그분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할 어떤 것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루에 수백 번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이건 종교의 영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생각들이 나를 어지럽히니까 똑같이 와서 나를 두렵게 하니까 불안하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막 산처럼 많습니다. 왜 생각의 상령 가운데 염려로만 둡니까? 하나하나 아버지 이거 마음 불편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